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의회에서 이란 핵협상 합의를 지지하는 의원이 늘면서 의회 통과가 유력해졌습니다. 2일 민주당 소속 메릴랜드주 출신 바바라 미콜스키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상원 의원 수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상원에서 핵 합의안을 반대하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제 상원에서 34명이 핵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의회가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해 더 많은 지지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합의안은 이란과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고 국제사회의 핵 사찰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알래스카 북단의 카츠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알래스카를 3일간 방문하고 있습니다. 카츠부는 인구 3,100명의 작은 마을로 온난화로 인해 해안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알래스카 주민들이 겪는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획 중에는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처법도 포함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알래스카 방문을 통해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지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기후변화 위협이 과장됐다며 대책 마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일 전승 기념식을 하루 앞둔 2일 군 열병식 행사를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열병식에 12,000명의 병력과 군용 차량 500대, 전투기 200대가 동원되며 각종 전차와 헬리콥터, 미사일 등 군사 장비가 선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에 전시되는 군사 장비의 84%는 처음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열병식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해외 정상 30명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번 행사가 중국의 군사력과 공산당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상은 물론 고위급 대표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에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일 인터넷에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대응 조치가 반드시 제재에 상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제재보다 더 강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미국은 부정적인 결과 없이 제재를 계속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스스로 버려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이날 기존의 러시아에 부과한 제한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29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스마트 전화기인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자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보안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사는 아이폰 사용자 22만 5천 명의 각종 주요 정보들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공격은 컴퓨터 파괴 프로그램인 멀웨어를 통한 최대 규모의 애플 계정 도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보가 도난된 아이폰 사용자들은 모두 아이폰의 기능을 확장하는 변칙 사용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멀웨어는 키레이더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대부분 중국 인터넷 웹사이트나 변칙 아이폰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미국을 비롯한 18개국에서도 확산돼 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3일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로 알려져 있는 구글사가 개발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요. 이 무인 자동차입니다. 사람이 없이 혼자 운전을 하는 자율 주행 방식으로 달리는 차지요. 구글사가 2009년부터 일본 토요타 차량의 일반 차량을 개조해서 무인 주행으로 달립니다. 이 자동차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또 시험 주행을 해왔죠. 비디오 카메라, 방향 표시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 GPS, 여러 센서 등을 기반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첨단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고 가야 할 방향을 정해서 운행을 합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무인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주는 몇 개 안 되지만은요. 이 구글 차가 시범 운행을 하면서 개발을 과정을 걷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글 차의 잘못일까요? 일반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구글 차가 혼자 길을 달리다가 횡단보도에 가까워지자 이 속도를 줄이고 멈췄고요. 보행자도 무사히 길을 건넜는데요. 문제는 구글 차 뒤에서 달려오던 일반 운전자 차량이 이 구글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지난 2009년 이후 16차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간혹 구글차도 실수는 하지만 대부분은 경미한 사고고 대부분 다른 차량의 실수로 일어난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같은 자율주행 차량은요. 미국의 교통법규에 맞게 그야말로 교과서처럼 짜여진 컴퓨터 로봇이라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글쎄요.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나왔고요.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교통법규에 따라 맞게 만들어진 구글차가 각양각색으로 돌발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차량과 섞여 다니기에는 너무 모범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사실 뒤에서 들이받는 차를 대비하기란 저 같은 운전자들에게도 뭐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구글차도 적당히 공격적이고 변화무쌍한 운행법을 익혀야 한다는 농담 아닌 농담 같은 진담을 합니다. 네, 생생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뉴스의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33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살펴볼까요? 가끔 구름 많겠고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개겠는데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19도에서 29도 기록하겠습니다. 평양은 구름 많겠고요. 20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9도에서 29도.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0도에서 2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볼까요? 글로리아 가이너가 부릅니다. I Will Survive 골라봤습니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알래스카를 방문하고 있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쇄빙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미국 방문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내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시가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또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 8월 3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알래스카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몇몇 눈길을 끄는 제안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쇄빙선 관련 발표가 눈길을 끄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 미국 해안경비대가 쇄빙선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연방의회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쉐빙선이라는 게 이 얼음을 가르고 운항할 수 있는 배를 말하죠?
맞습니다. 얼어붙은 바다나 강의 얼음을 깨뜨려 부수고 백기를 내는 특수한 장비를 갖춘 배가 바로 쇠빙선입니다.
네, 그럼 보통 배들은 얼음을 가를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성박이 강이나 바다에 있는 두꺼운 얼음에 부딪히면 선체가 부서지거나 갈라지죠. 그런데 네. 이 쇠빙선은 특별하게 보관된 선체와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두꺼운 얼음을 깨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이 미국 해군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쇠빙선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의 쇠빙선이 몇 척이나 있나요?
현재 미국이 보유한 쇠빙선이 단 두 척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해군의 네 척 그리고 해양경비대 세 척에서 모두 일곱 척의 쇠빙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해안경비대가 가지고 있는 두 척밖에 없고요. 이 중에서 대형 쇠빙선은 단 한 척입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현재 쇠빙선을 40척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11척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밖에도 중국도 속속 신형 쇠빙선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미국이 이 부장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미국이 이 쇠빙선을 더 확보하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하네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북극해 탐사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방금 이 북극해 탐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북극해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묻혀있다고 해서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북극해와 접하는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네.
이런 경쟁에 참여하려면 얼음을 뚫고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대형 쇠빙선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 길게 뻗어 있는 알래스카 해안선을 해양경비대가 제대로 지키려면 이 쇠빙선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 알래스카의 지역구가 있는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네.
만일에 오바마 대통령 요청이 실현이 되면 오는 2020년경에 미국이 새로운 대형 쇠빙선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 알래스카 방문 이틀째였던 화요일에는요. 빙하 지역에 가서 기후변화가 빙하에 미친 영향을 또 지적했고요. 방문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알래스카 북서쪽에 있는 외딴 마을들을 방문하는데요. 여기서 또 무슨 발표를 할 것 같다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수요일 늦게 코체브 마을을 찾는데요. 여기에서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알래스카 내 해안가 마을들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을 발표합니다.
네, 그런데 해안가 마을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건가요?
네, 기후변화로 지구가 따뜻해져서 이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네.
빙하가 녹으면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 바닷가에 가깝게 살던 사람들이 바닷물을 피해서 사는 곳을 옮겨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녹아내리는 빙하로 항상 얼어있던 이 해안가의 토양이 깎여나가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빙하가 이 바다 쪽에서 접근하는 폭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빙하가 없어지면서 이 해안가 마을의 폭풍 피해가 점점 커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연방정부가 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예산으로 현지 주민들이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다는 건데요. 가령 이 토양 침식으로 살 곳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는 그런 조처들이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현지의 상하수도 체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장려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수요일 저녁 늦게 알래스카 일정을 마무리하고 수도 워싱턴 DC로 돌아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교를 이끄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 안 있으면 또 미국을 찾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서 눈길을 끄는 항목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안에서 가톨릭 신자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서 대략 4분의 1 정도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8년 전인 지난 2007년에 자신을 가톨릭 신자로 여기는 사람의 비율이 미국 전체 인구의 23.9% 정도 됐는데요.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이 비율이 20.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오랫동안 미국에서는요, 이 동성 결혼이나 낙태 문제 때문에 참 논란이 많은데요.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동성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놀랍게도 가톨릭 신자 가운데 66%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신자들 가운데 43%는 동성부부가 이룬 가족이 다른 형태의 가족만큼 좋다고 답했고요. 반면에 23%는 이런 유형의 가족이 괜찮지만 그렇다고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가톨릭 신자들이라면은 거의 동성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걸 반대할 것 같은데 좀 의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매주 성당에 가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36%는 동성부부가 애를 키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고요. 25%는 이런 가족 형태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른 가족 체제처럼 좋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성당에 잘 가지 않는 가톨릭 신도들 가운데 거의 절반은 동성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더러 이게 다른 형태의 가족만큼 좋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가톨릭 신자로 조사에 응한 사람 가운데 절반은 역시 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답했는데요. 재밌는 건 거의 같은 비율의 응답자가 반대로 이 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낙태한 여성들을 올해 말부터 시작하는 희년에 용서해주는 권한을 사제들에게 부여한다는 발표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낙태나 또 피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가톨릭 신자 가운데 57%가 낙태를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반인들 가운데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48%니까 이 수치보다는 좀 높은 셈입니다.
네.
그리고 피임에 대해서는 17%가 이게 죄라고 대답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달리 미국 가톨릭 교인 대다수가 피임을 죄로 생각하지는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 이혼에 관한 항목도 있었는데요. 가톨릭 신자 가운데 단지 21%만 이혼을 죄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을 보면 가족에 대한 미국 가톨릭 신도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니까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항목도 있던데요.
네.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차 교회로 돌아갈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77%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었고요. 그래서 지난 2008년에 퓨 리서치 센터가 시행한 조사를 참조해 보면요.
네.
당시 조사에서는 교회를 떠난 사람 약 4명 가운데 1명이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2014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미국 내 도시가 또 화요일에 발표됐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영어로 줄여서 LA라고도 부르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시가 미국 대표로 2024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합니다. LA시 의회가 어제죠, 화요일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원래 2024년 하계 올림픽은 이 미 동부 보스턴시가 신청하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스턴시가 유치 신청을 거두면서 다시 LA로 기회가 돌아간 겁니다.
네, 그때 보스턴시가 유치 신청을 철회한다고 하면서 내세웠던 이유가 예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올림픽이란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빚더미에 앉아서 고생하는 지역이 꽤 많은데요. 보스턴시는 시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줄 수 없다면서 결국 발을 뺐습니다.
네. 그러면 LA도 이런 문제를 피할 수가 없을 텐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사실 이 LA가 보스턴보다는 올림픽을 치르기엔 상황이 비교적 낫습니다. 왜냐하면 LA가 하계올림픽을 이미 두 번이나 개최한 전력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LA에서는 지난 1932년 그리고 1984년에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네, 뭐 이미 시설들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들어가는 돈이 좀 줄어들겠네요.
물론이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올림픽을 치를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시설 분야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올림픽을 벌써 두 번이나 치렀다면은 관련 시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새 시설을 짓기보다는 원래 있는 시설을 조금 고치면 될 텐데요. LAC에 바로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럼 LAC 측에서는 올림픽 관련 예산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네. LA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공식 조직이 LA24인데요. 여기서 제시한 예산을 보면요. 약 46억 달러가 잡혀 있습니다.
네. 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도시들이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흑자 올림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걸 종종 봤는데 LAC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뭐 LAC도 역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LA24 측은 올림픽에서 대략 48억 달러의 수입을 올려서 약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흑자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LAC가 지금 2024 올림픽 개최지로 뽑힌 게 아니고요. 이게 다른 도시들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건데요. 2024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또 어딘가요?
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내후년 9월에 페루 리마에서 2024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합니다.
네.
참고로 내년에 열리는 하계올림픽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요. 다음 2020년 올림픽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둘러싼 개인 이메일 계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메일 논란은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국무장관직을 수행할 당시에 정부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국가 기밀 내용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일부 이메일에서 1급 비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요.
네, 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서 법적인 소송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예로 AP통신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걸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재임 시절 이메일 공개를 국무부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국무부를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외에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과 관련해 이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소송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네.
이 법무부는 화요일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에 대한 이 정보공개법 관련 요청들을 통합해서 관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이 여러 개다 보니까 담당 판사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네.
자, 오늘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함께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바로 이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정보공개법, 뭐 이름만 봐도 정보를 공개하는 법,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국가기관의 정보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영어로 Freedom of Information Act, 줄여서 FOIA라고 부른데요. 이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네.
이 법은 국민이 국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또 정부기관은 국민이 요청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정보라고 하셨는데 예외사항은 전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 집행에 관련된 정보 등 9가지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는 정부가 국민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연방정부기관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의회나 법원, 주정부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예, 주정부 경우 각 주마다 정보공개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요.
네. 이 정보공개법이 미국에만 있는 법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약 50개국이 정보공개법이나 이 정보자유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966년 7월 린든 존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서명하면서 법으로 인정받게 됐고요.
네.
다음 해인 1967년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유가 있겠죠?
예, 정부기관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에도 혜택이 되고 국민도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 정보공개법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이 미국의 많은 법이 그렇지만은요. 이 정보공개법도 개정 과정을 거쳤다고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선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괴한들이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된 사건이지요. 이후 백악관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 탄핵 위기에 처했고요.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계기로 불법 도청과 정보 취득 등 이 사생활에 대한 위협이 정치 문제로 커지게 됐고요. 의회는 1974년에 사생활 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죠.
네. 자,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된 것하고 정보 공개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이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 공개법 역시 사생활 보호 측면이 강화된 겁니다.
네.
의회는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법 개정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정보 공유법의 사법 심사를 강화하고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이 정보공개법에서 제외되는 사유들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이 정보공개가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 1974년 개정안이 현재 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면 누구나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양식도 필요 없고요. 누구나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상에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80곳이 넘습니다.
네.
이 정보공개법은 또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고 국민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실제로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나 요청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이 국무부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역시 정보공개법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매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메일이 계속 공개되고 있지요.
네.
지난 월요일에는 약 7천 쪽의 이메일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판사의 이런 조처 역시 정보공개법의 근거에 세려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이 법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나요?
네. 통계 자료를 보면요. 정보 공개 요청 건수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자, 지난 2014년 공공기관들이 받은 정보 공개 요청 건수는 총 71만 건이 넘습니다. 자, 이 가운데 16만 건가량은 회계 연도 안에 처리를 못했고요. 처리된 요청 가운데 49%는 부분적으로 공개됐고 42%는 전체 내용이 다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약 9%는 공개가 거부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이 이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정부기관들은 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한 민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효과적인 정보를 위한 센터 센터가 지난 3월 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평가한 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15개 주요 정부기관에 대해서 2015 정보 접근 점수표를 만든 건데요.
네.
이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각 기관의 정보공개법 관련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돼 있는지, 이 청구된 정보에 대해 적시 또 완벽하게 처리하는지 등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기관들이 평가했죠.
네, 그럼 정보공개 점수가 높은 기관은 어딘가요?
네, 80% 이상의 점수로 이 B등급을 받은 기관은 미국 농무부와 사회보장국 두 곳이었습니다.
네.
15개 기관 중에서 8곳이 작년보다 점수가 오르긴 했지만 올해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는데요. 10개의 기관이 낮은 수행 능력에 속하는 등급인 D+부터 F등급을 받았죠.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은 기관은 보건후생국과 국무부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기관들의 점수가 낮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효과적인 정보를 위한 센터 측은 정보공개법은 평범한 국민이 정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이 정부기관이 대중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정보공개법이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보 공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요,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생방송 도중에 방송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총에 맞아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선 지금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이 총기 규제는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온 부분입니다. 총기 사고가 하루에 한 번꼴로 일어날 정도로 총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고의적인 총기 사고도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벌어지곤 하죠. 최근엔 7살짜리 아이가 총을 갖고 놀다가 방아쇠를 당겨서 같이 놀던 3살 아이가 죽었고요. 또 2살 아이의 실수로 발사된 총에 아빠가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콜로라도주에 사는 한 청소년이 이런 총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발한 총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숙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Today, staff at Rogers High School are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an apparent accidental shooting.
State police now say it was another child inside this Ford City home who accidentally pulled the trigger of a 9mm.
미국 지역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바로 총기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도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있었지만 3년 전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극장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미국인에게 큰 충격을 안겼죠. 특히 같은 주인 콜로라도주 보이더시에 사는 카이 클래퍼 군에게 이 사건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클래퍼 군은 이 사건을 보면서 총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지요.
I kind of set out to, you know, improve the safety of firearms.
전 총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미리 식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길래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과학적 재능이 넘쳤던 카이 군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You know, every 30 minutes in the United States, a child dies or is injured by a firearm.
미국에선 30분에 한 명꼴로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다고 하잖아요.
I really want to stop the, you know, accidental deaths of children.
전 이렇게 총기 사고로 아이들이 숨지는 걸 막고 싶었죠. 그래서 총기 주인이 아닌 어린이나 제3자가 총을 쏠 경우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그런 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카이 군은 16살 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총을 내놓게 됩니다. 총기 주인의 손가락 지문을 인식해 주인의 지문이 맞을 때만 작동하는 총이었지요. I felt like this was a pistol firearm. 카이 군은 이 총을 가지고 과학 영재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인텔 국제과학기술대전에 출전했는데요. 영예의 1등 자리에 올랐고 상금으로 무려 5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16살 청소년이 이 큰 돈을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니까요.
I've been using that grant money to further develop my technology.
저는 상금으로 받은 돈을 지문 인식총의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18살이 된 카이 군. 자신이 개발한 총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능숙한 총기 전문가 같습니다.
This sensor would be placed right here.
카이 군은 현재 금속으로 된 지문 인식총을 만들고 있는데요. 총기 판매처에서 실제로 자신이 만든 총이 판매되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하네요. 지문 인식총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카이 군이 살고 있는 보이더 카운티의 케이 제이브 보안관 역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이브 보안관에게 왜 지문 인식총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I know a lot of people leave a gun on a nightstand because they want to have accessibility to it. To me, this is the answer to that.
총기를 소유한 많은 사람이 주로 총을 침실용 탁자에 넣어둡니다. 언제든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실수로 총을 쏜다든지 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카이 군이 만든 지문 인식총이 상용화된다면 이런 사고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카이 클래퍼 군은 미국 최고 명문대학 중 한 곳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문 인식총을 완성하기 위해 1년 더 연구에 집중한 후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기를 완전히 규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카이 군처럼 기발한 생각과 열정만 있다면 총기 사고를 얼마든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요, 음료수나 간단한 간식거리 등을 사 먹을 수 있는 자동 판매기가 많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의 번호를 누르면 그 상품이 구멍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워싱턴 DC에는요, 다름 아닌 책 자판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 책 자판기는 무료이기 때문에 원하는 책을 선택만 하면 책이 공짜로 나오는 건데요. 이 책 자판기는 미국의 한 항공사가 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책과 함께 날아오르기라는 운동에서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책 자판기가 아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한 어린이가 자판기 앞에 서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입구 앞으로 뭔가가 떨어지는데요. 자판기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책이었습니다. 공룡, 코끼리, 로봇,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책 수십 권이 자판기에 진열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은 돈을 넣는 대신 자신의 나이를 작은 컴퓨터 화면에 입력해 넣으면 그 나이에 읽을 만한 책의 이름들이 뜨고 거기서 원하는 책을 선택하면 되죠.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책을 들고는 또 스토리 타임이라고 하는 책 읽기 교실에도 참여했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어느새 책의 세계에 푹 빠진 듯합니다.
Ladybugs are dancing on tippity feet. Tippity, tippity, happy feet. Who has happy feet?
이렇게 아이들이 무료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책 자판기 프로그램은 미국의 JetBlue 항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 사업입니다. JetBlue 항공 사회사업부의 아이시마 깁스 씨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Making sure that kids develop a lifelong love of reading when they're really young is important to us.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 읽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책 읽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함께 무료 책 자판기 프로그램도 도입했죠. 이렇게 아이들의 독서를 돕는 게 물론 아이들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회사로서도 미래에 좀 더 훌륭한 직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보통 도서관에선 책을 빌리면 다시 반납을 해야 하지요. 하지만 책 자판기는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고른 후 그 책을 다시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Our program is based on trying to get books in the hands of children who don't have age-appropriate books at home.
아이들 중에는 자신의 연령대에 읽어야 하는 책을 갖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위에서 조언해줄 어른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책 자판기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아이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책 자판기는 무료기도 하지만 또 아이의 나이대에 맞는 책을 골라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JetBlue 항공사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세 지역을 선택해 무료 책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빈곤 지역이라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충분한 책을 사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네요. 미국 흑인 어린이 발달 연구소의 토비카 그린 씨는 그렇기 때문에 책 자판기의 위치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They are strategically located in places where families naturally go.
가족 단위로 많이 다니는 교회나 식료품점에 무료 책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 책 자판기를 통해 아이들이 독서의 습관을 갖게 되고 또한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작은 도서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들 역시 무료 책 자판기 덕분에 책의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았는데요.
Books tell you stuff and if you don't read then you don't.
초등학교 2학년인 이바나 양은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다며 책을 읽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 좋다고 했고요.
It helps me read better when I grow up.
같은 나이의 제일린 군은 이렇게 책을 읽는 게 나중에 커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했지요. 흑인 어린이 발달 연구소의 토비카 그린 씨는 벌써 아이들의 독서 습관에 변화를 주고 있는 이 무료 책 자판기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크다고 했습니다.
I consider this a game changer. There are other stores.
무료 책 자판기가 빈곤 지역 아이들의 독서 문화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많은 상점이 책 자판기를 들여놓고 싶다고 신청한 상태예요. 지역 사회를 바꿀 잠재력이 보이는 부분이죠.
무료 책 자판기는 JetBlue 항공사에서 현재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흑인 어린이 발달 연구소 등 민간 단체들은 미국 내 더 많은 지역에 무료 책 자판기가 설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엔 정말 수많은 종류의 자판기가 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자판기는 바로 이 무료 책 자판기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주인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 지문인식 총을 개발 중인 청소년 만나봤고요. 미국의 한 항공사가 저소득층 지역 아이들을 위해 운영 중인 무료 책 자판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hit the road. Hit the road입니다.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You have to hit the road already? Stay a little longer.
I'd love to,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오래 못 있어서 미안한데 나 이제 가봐야겠어 라고 하자 제가
You have to hit the road already? Stay a little longer.
벌써 가? 조금 더 있다 가지 그래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이
I'd love to,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그러고 싶은데 내일 일찍 부모님 모시러 공항에 가야 해서 라고 하자 제가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응, 알았어. 곧 또 보자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it the roa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You have to hit the road already? Stay a little longer.
I'd love to,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Today's expression is hit, H-I-T, hit, the, road, R-O-A-D, road, hit, the, road, hit the road.
Hit the road는 도로를 걷기 시작하다,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Hit the road means to leave, to begin a travel on a road. Keep in mind that if you tell someone to hit the road, it means that you want them to leave or go away.
모임을 떠날 때,
it's time for me to hit the road 또는 I'd better hit the road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앞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
hit the road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했죠?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f I don't hit the road now, I will be late 라고 하면
지금 안 가면 늦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top bothering the kids and hit the road 라고 하면
어린애들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sorry to cut it short, but I have to hit the road.
You have to hit the road already? Stay a little longer.
I'd love to, but I have to wake up early to pick up my parents from the airport.
Okay, we'll see you again soon.
Let's review. Hit the road means to leave, to begin a travel on a road. And if you tell someone to hit the road, it means that you want him or her to go away.
Hit the road는 도로를 걷기 시작하다,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Hit the road. Hit the road. Hit the roa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Mm-hmm.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 Jesse Wire가 부르는 Say You Love Me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n your embrace Just say you want me That's all it takes Hearts getting torn From your mistakes Cause I don't wanna fall in lov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내전에 시달리는 시리아의 인도적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8월 17일 의장 명의로 성명을 내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드럼통 폭탄 같은 무기를 마구 쓰지 말라고 내전 당사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지금까지 2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약 1,200만 명 이상이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안보리 의장 성명은 또 ISIL이나 알누스라 전선 같은 이슬람 무장 조직이 감행하는 테러를 막으라고 내전 당사자들에게 요구하고 시리아 문제를 군사적 방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현재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지난 2012년 6월 30일에 나온 제네바 선언을 바탕으로 시리아 국민이 주도하고 이들의 합법적인 바람을 충족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엔이 지난 2012년 시리아를 위해 마련한 제네바 선언은 시리아에서 폭력을 끝내고 위기를 해결할 정치적인 방안에 도달하기 위한 6단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성명은 또 슈테판 대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제시한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미스투라 특사는 내전 당사자들이 공식적인 평화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유엔이 이끄는 4개 실행조직에 참여해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안보리 의장 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성명은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제네바 선언에 제시된 방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논평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포괄적이고 합법적인 정치적 해결책만이 시리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생각을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재확인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시리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내전 당사자가 힘써야 한다고 유엔 안보리가 촉구했고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